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2페이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또 한 장 넘어가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사실은 그 중간에 안 읽은 부분을 전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중간에는 빼놓고 앞뒤만 읽었습니다. 오늘 율법책과 언약책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은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일반 백성이라면 태어나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겠지만 한 나라의 왕은 그 이후에 사후에 그 왕에 대한 평가를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조선시대에 많은 임금들이 있었는데 그 임금들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잘 모릅니다. 재직 후에 그 사후에 그 일을 마친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이 왕 그리고 지도자들이 받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 왕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는 수십 명의 왕들의 대부분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 요시아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세요. 22장 2절에 가서 보십시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왕기하 23장에서는 그 요시아의 업적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부분 4절부터 20절까지가 그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옷을 찢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듣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왕이 당류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자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요시아가 추진한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4절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빼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사르고 정리하는 것이죠. 그 뒤에도 보십시오. 6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성전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그냥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자가 누구였냐? 하나님이 그 택하신 왕 그리고 그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요시아인 것입니다.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여기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모든 우상을 철폐하는 개혁을 단행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게 22장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개혁한 게 이제 4절부터니까 23장 4절에 나타나니까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4절부터 23장에 시작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와 같이 나가는 게 뒤에 나오는 역대 상하거든요. 근데 역대기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꽂아놓고요. 역대하 34장을 가서 보시죠.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이 왕이 되고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16살 되던 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그러니까 20살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왕에 오른 지 12년, 즉 20세에 우상을 철폐하는 일을 시작한 것으로 역대하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가세요. 22장 3절 요시아 왕 18째에 8살의 왕이 되고 18째니까는 26살 때잖아요.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제위 18년 즉 26세에 성전에 보내서 갔더니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거든요. 따라서 열왕기하 23장의 개혁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이뤄진 것이라면 요시아 왕은 26세의 개혁을 단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율법책을 26세에 발견했어요? 이게 열왕기하 22장이고 종교개혁에 대한 것은 23장이 나오니까는 율법책을 발견한 게 18년, 왕위에 오른 지 18년 후니까는 26세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역대하에서는 몇 살이에요? 20살에. 그럼 몇 살의 차이가 나요? 6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고 하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이게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시아 왕이 우상을 철폐하는 개혁을 두 번 단행했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이 있으려면 처음, 그러니까 20살 때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후에 백성들이 다시 타락해서 우상으로 돌아갔다는 정황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 6살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열왕기하에서는 26살 때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처럼 설명이 되는데 역대하 23장에서는 34장에서는 20살 때에 된 것처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연도의 차이가 나고 나이의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는 것은 요시아가 단행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흘러오면서 이스라엘과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뿌리 깊이 파고들어 아예 신앙화되어버린 전통과 또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장로들의 유전 같은 거고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일 성수라는 표현이에요. 우린 주일 성수란 말이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란 것은 주님의 날이고 그리고 365일이 주인이신 그분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우리 입술에서는 여전히 뭐가 나와요? 주일이란 말을 써요. 그게 워낙 뿌리 깊이 내리다 보니까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왕이 명령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철폐될 수 없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 왕의 명령이 몇 살에 시작된 거예요? 20살에 시작됐지만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돼야 하는 것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역대하 34장을 가서 보시죠. 8절.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리아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요시아 왕은 제위 12년에 개혁을 시작, 20살에 개혁을 시작하여 제위 18년에 마쳤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위 18년에 개혁을 마친 다음에 성전 수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우상을 철폐하는 개혁이 이미도 마쳤을 때의 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우상의 철폐하는 개혁을 시작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참된 개혁이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철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언급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가서 보시죠. 3절에 23장 3절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백성들을 모아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도록 강조합니다. 그리고 읽었던 23장 21절에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해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좇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은 곧 유월절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역대하 34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한 번 더 찾아보죠. 34장도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고 언약을 쫓도록 하는 내용이 34장 끝부분에 등장하고요. 35장 1절에 보십시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의 신앙의 참된 회복은 단지 우상을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요시아 왕이 우상을 철폐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유월절을 지키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십시오.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따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언약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자, 22장 8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 실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대요?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얘기해요. 23장 2절, 오늘 본문 2절에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뭐래요? 언약책이에요. 아까는 뭘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책이래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언약책이래요. 언약. 자, 우리가 보는 성경이 뭐예요? 이거 언약책이잖아요. 신약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면 율법과 복음을 다르다고 여겨야 될. 아니,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이냐? 그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율법과 복음은 어떤 용도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묘사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알게 하는 게 율법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가두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1절에 왕이 묵백세에게 명령이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유월절이라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책대로 너희가 따를 것이냐? 그랬잖아요. 율법책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왕이 그랬잖아요. 이 언약책대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해놓고 그 언약책에 기록된 것을 이룬 것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책에, 그러니까 율법책이라는 표현을 안 하죠. 하나님의 언약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인간을 저주와 심판 아래 가두지만 그 저주와 심판에서 건질 언약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구속이죠. 그것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어온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죠. 요시아는 성전, 그 우상을 철폐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수리를 들어간 거예요. 성전수리를 들었는데 거기서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요시아는 옷을 찢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하는 우상철폐나 성전수리로 말미암아 자기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뭘 깨닫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죠. 옷을 찢어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을 보내죠. 선지자한테. 우리가 이 진노에서, 우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훌다가 뭐라고 합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시행할 거라는 겁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시행할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정말 소망이 없죠. 근데 놀랍게도 요시아는 그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말씀의 두 번째 기능이죠. 그래서 말씀은 한편으로 들으면 정죄가 되고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한편으로 뭡니까? 그런 자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책과 언약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드러내 보이시지만 그래서 그런 자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성전 수리를 하고 우리가 우상을 다 제거해도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지구를 완전히 복음화 시킨다 해도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훌다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헌금을 수천억 수조 원을 해도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언약책에 약속되어진 대로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약책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우리에게 있죠, 이미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지금도 똑같이요. 뭐가 있어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한편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는 뭡니까?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이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믿는 거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 요시아가 단행한 종교개혁은 참으로 철저했습니다. 성전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을 내려다가 불살라버렸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가짜 선자들과 우상을 예배하던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산당들도 모조리 치워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시아의 개혁은 어쩌면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별 느낌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들은 남유다와 같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배당에 우상을 끌어들이지도 않았고 우상에게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자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좇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예배당에, 다시 말씀드려요. 자, 요시아가 우상을 철폐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제거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왜요? 왜요? 우상을 철폐할 때 그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율법책과 언약책이 없었다니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우상을 제거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냐?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책이 없었으니까 언약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야지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 언약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우리들은 예배당에 부처와 같은 우상이 없고 다른 신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피를 아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여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단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은 예? 우상을 철폐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저주와 심판에 합당한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음을 아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한 군데 볼까요? 에베소서 1장에 가서 한번 보시죠. 본문 접어놓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그 복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뭐라고요? 되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아들이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창세전에 계획을 가지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구원도 목적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구원은 받았죠. 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노래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구약, 거기에 등장하는 구약적 표현이 뭐죠? 유월절 제사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모든 신앙의 기본이면서 가장 핵심이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뭘 하셨어요?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처럼 나는 우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점쟁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요. 아니야, 그것이 따르는 것이라.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가 알기를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유월절 제사예요. 거기까지 가야지만 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뭐가 돼요? 우리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긴다니까요. 우리들 자체가. 난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 이런 자신을 참 가치 있게 여긴다고요. 나는 남들처럼 기도를 할 때 기복신앙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어. 나는 자신의 그런 기도를 가치 있게 여겨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가치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했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다 모아놔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인간의 본능은 자신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마치 내가 주를 따르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유월절 제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성전에 아세라 상이 없고 우상을 섬기기 위한 기구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부처상을 놓는 것과 같은 것인데 아무리 유다의 신앙이 엉망이라고 해도 그런 행위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오랜 세월을 흘러오면서 유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세라 지금은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제나 아세라상이 있다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우상인데 그 당시에 그들은 그게 우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는 그게 뭐예요?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한 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세라 섬기는 거,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100여 년 좀 넘게 기독교가 계속 이 흐름으로 오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 얘기를 해도 뭘 해요? 아멘을 해요. 그건 아멘할 내용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사실은 구약적인 표현하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상숭배로 여기는 사람이 없죠. 누구랑 똑같습니까? 남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성제는 아세라 신상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런 성신을 섬기는 제단이 둘이나 있고 심지어는 남창까지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남창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간음이란 말이에요. 영적 간음인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가운데 다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뭡니까? 간음이고, 예?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우상 숭배라고 해도 이것이 100여 년 넘게 흘러오다 보면 이것이 교회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어도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것을 거짓된 신앙이라고 얘기를 못 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만연한 기복신앙과 결코 다르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도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잘못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남유다와 거의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날의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개혁을 외치기도 합니다. 기복신앙을 버려야 하고 잘못된 제도도 고쳐야 하고 교회가 돈을 강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자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면서 유월절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속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는 자연히 기복신앙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을 따르다 보니 자연히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참된 기억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에 있어서 개혁이라는 것은 신자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을 진정한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면 세상의 풍요로움을 구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항상 뭡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주님께 붙들림 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땅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맹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추종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들면 그가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진리가 되고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와, 이 말이 좋다,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게 옳은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인가요? 11장 10절. 한번 볼까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이네요. 17장 11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도 뭡니까? 상고하라고 주부의 말씀을 써주잖아요. 그나마 그거라도 써주니까 주중에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고 하지 누가 들은 말씀을 가서 또 상고해보고 또 상고 되새김질한다는 거잖아요. 상고한다는 걸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진짜 관심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요시아가 개혁을 단행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악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역사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굳건하게 새롭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신자는 요시아처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거기서 우리 자신들의 심각한 위기를 보고 우리의 옷을 찢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여겼는데 말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니 나는 악한 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충격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충격이 없이 맹목적인 신앙에만 매달려 산다면 우리는 문제없다고 여겨지는 현재의 신앙생활에 안주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른 표현은 뭡니까? 금강에 들어서 금을 캘 생각을 안 해요. 금강에 들어와 있는 건 아는데 금강이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금강이면 금을 캐가지고 다 캐고 있는데 왜 안 캐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자신이 기복신앙이 아니고 물질의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또한 함정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나의 심령을 깨울 수 있음을 알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충격을 맛보아 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뿐 내 스스로는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현실에서 건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요시아의 옷을 찢는 심정이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노와 심판 아래 갇힌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인 유월절의 거룩한 피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롭게 선명하게 자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은 자연히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방가정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충분히 보고 알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의 생명의 말씀에 갈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인 율법적인 기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두 번째 기능인 하나님의 언약, 즉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인가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매일 누림으로 삶에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일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신 후에 1, 2, 4절하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사절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던 요시야, 그는 어려서 8살 때 왕이 되어 놀라운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데 썼던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길 원했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살 수 있고, 그런 죄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말만 들었던 그에게 그 율법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유월절 언약을 알고 오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따라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시야가 하나님의 언약책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가 철폐하고 또 수리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유월절 제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단지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유월절 제사까지 해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고 점쟁이도 찾지 아니하고 우리는 적어도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혹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참 가치 있고 우월하다고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맛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여전히 드러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그런 우리들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리고 주 예수의 날까지 항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혁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아 감사함으로 돌며 살아가는 예원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